예, 오늘은 콜로새서 할 차례입니다. 콜로새서는 뭐 이후에 뭐 바울 사관들에 다 히브리서도 있습니다만 더 짧기 때문에 예, 아마 짧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콜로새서인데요. 콜로새서는 이제 뭐 바울의 친저 서간인가 만인가를 떠나서 만인 쪽이라고는 합니다만 읽어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는 합니다만 뭐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콜로새서는 그 4장짜리 이제 편지입니다. 짧죠. 그래서 그 짧은 책 안에서 어떤 구체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친저서간에 비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통한 신비체인 교회,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바울의 사상을 대변하는데 뭐 손색이 없는 책이다. 뭐 또 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 가운데 한 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새서가 보여주고 있는 당시 상황, 그래서 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도 알 수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교회가 처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접하고 있는 현 시대를 교회가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복음 위에 사도행전부터 유아 묵시록까지 그 책들을 보고 사실 그 많은 지혜를 갖다가 사실은 얻을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새로울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찌 보면 뭐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문제들이 항상 뭐 다음 세대에게는 새롭게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는 또 이런 신약 성경 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죠. 콜로새서가 말하는 그 당시의 문제는 그 히랍 종교, 유대교, 또 그리스도교의 그 어떤 그 종교가 섞인 종교 혼합주의가 그 콜로새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간파를 이제 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 유대교도 묻고 히랍 종교도 믿고 그리스도교를 믿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믿고 싶으면 저쪽으로 하고 저쪽을 믿고 저쪽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신앙 자체가 얕아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은 사실은 얕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너머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세상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얕은 신앙인 거죠. 그죠?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하다 보면 왜 저쪽 무당한테 갔다가 이쪽 무당한테 갔다가 저쪽 무당한테 갔다가 이쪽 저쪽 가 불교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자기의 현안을 급하게 풀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 어떤 신앙의 깊이를 더하려는 사람이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하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려면 한 사람과 어떤 진득하게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햇빛이 내리치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갈등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쭉 만들어 가는 건데, 아니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도 싫으니까 또 저 사람한테 갔다, 아니 이 사람도 좀 지나니까 좀 안 맞아서 또 저 사람한테 갔다 가면 관계라는 거지 얕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혼합주의, 그걸 이제 혼합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혼합주의를 지향을 하다 보면 종교자 그 신앙 자체가 얕아지고, 얕아지는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콜로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임을 강조하면서 한 분에게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그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새서 역시 에페소서나 필리피서, 필레몬서처럼 그 옥중서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앞에 필리피서 얘기하면서 감옥이라는 것, 바울사도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감옥들, 그 건물 안에 감옥이 있고 또 어떤 되게 또 선진국에서는 감옥조차도 외려 그 다른 뭐 이를테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방보다 더 좋은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수감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옛날에는 그 지하에 그 땅 밑에 파져 있는 동굴에 그 사람들을 가둬놓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줄이나 사다리만 딱 치우면 그 밑에서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감시도 용이하고 그 밑에서 니들 알아서 있다가 뭐 필요하면 부르는 거죠. 사다리 내려서 그런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바오로 사도가 갇혀서 몇 차례의 옥중 생활을 했던 바오로 사도, 죽기 직전까지 수인이었던 바오로 사도를 생각할 때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간에서 바오로가 자신을 감옥에 갇힌 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을 보면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첫 인사와 감사하게들 이루어진 머릿말 1장 1절에서 8절과 끝인사로 되어 있는 맺음말 4장 7절에서 18절 맺음말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외하고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체 전반부 1장 9절에서 2장 23절에서 바오로는 골로새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이제 간파를 하고 그 상황을 풀어나갈 그리스도의 원리, 교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후반부는 명령법과 공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원리를 제시하고 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자라고 권유하는 부분이죠. 후반부 3장 1절에서 4장 6절에서는 현실의 삶에 그리스도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권고 형식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죠. 사도 바오로는 골로새 교회 이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1절 여러분은 한때 악행에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 또 공동체 질서와 분위기를 어지럽힌 거짓 지도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골로새서의 증언만으로는 뭐 짧습니다. 편지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추측을 해보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다인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가 뒤섞인 이단 위협을 그 공동체가 받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위협은 골로새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도 공통으로 받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직은 그리스도 교리라는 게 이제 그 초반이기 때문에 정립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저런 얘기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라는 존재들이 바오로도 골로새서에 머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가 또 거기서 또 원로 한 명을 뽑아서 놔두고 갑니다만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딴 데서 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는 사람도 뭐라고 하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본당도 마찬가지, 제가 본당시 뭐 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다른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신부가 와서 또 막 몇 사람 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나면, 아, 그 신부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했을 때, 또 본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교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단의 추종자들은 뭐 천사들, 또 우주의 세력, 또 기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 당시 그 그리스 신화에서 뭐 활약하고 있던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을 이제 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혹하게 구체적인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각 사람의 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도 있어. 그리스 신화 이외에도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현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결국 인간들을 지배한다는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세계를 이해하고 애쓰게 만드는 거죠. 이 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그래서 그 밖에도 그런 높은 세력들이 좋아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준수상 또 뭐 연중과 월중 축일과 안식일의 준수상 뭐 보름달이 떴을 때 이걸 해야 돼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절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음식에 대한 준수사항, 또 뭐 금욕이나 수덕이 요구하는 준수사항들, 천사들과 우주 세력에 대한 예절 등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여러 가지 이상한 잡다한 예절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몇 월 며칠 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 사이에 단 한 분뿐인 중개자이시다.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또 당신과 결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그 누구도 하여튼 뭐 그런 다른 존재가 이 그리스도인을 뭐 노예로 만들거나 뭐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오로지 우리는 하느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이 참된 지혜와 자유를 얻는 단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되는 문제는 그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 내부의 문제가 된다. 어떤 식으로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만들어놨더니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다른 믿음이 막 들어오면서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 그 희석되는, 옅어져가는 거죠.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놔두게 되면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참된 해석과 거짓된 해석 사이를 가려내는 문제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 7절 보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중 에파프라스에게 배웠습니다. 또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또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거나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루 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2장 18절을 보면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여러분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간들의 내용을 추측해 볼 때 거짓 교사들은 이 에파프라스라는 그 바울사도의 어떤 제자들 중에 한 명이겠죠. 전한 복음이 완전함이나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더 완전한 철학과 통과 의례와 종교적 실천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마셔야 되고 또 어떤 축제나 초하룻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상한 것들을 덧붙인 거죠. 그리고 거짓 겸손이나 천사 숭배, 당시 히랍 문화에서 뭐 아주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모습들을 갖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철학은 세속 원리 기초에서 인간이 만든 거지, 그렇지만 자신이 골로새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믿음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2장 8절 보면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세상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뭐 그런 영의 세상에 있다면 다 비슷하고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쪽도 믿고 저쪽도 이왕이면 여러 개 믿고 있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그 계시가 아닌 그리스도는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오신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나머지 세상의 정령이라는 정령을 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대체로 그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보게 만드는 신앙의 성숙을 따라가게 하지만 세상의 잡다한 영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둘째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유다교의 할례를 요구하지만 그 할례는 형식적인 것일 뿐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이다. 이런 종교혼합주의에 당시 유대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셋째로 거짓 교사들은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으로 음식 규정과 또 축제와 안식을 지키기 등 율법이나 다른 법 준수를 요구하지만 하느님은 율법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라는 겁니다. 2장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없애버리셨다는 말은 복음의 말과는 조금 대치가 되기는 하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바울사도 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교에 그리스도교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또 유대교가 또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도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유다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또 그런 가운데 아예 없애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 이런 내용들인데 또 이어서 또 골로새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